마가복음 19번 메시지 노예 구주의 복음 사역의 움직임 세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노예 구주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과 6장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분이 전파하도록 열두를 보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명이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 진리를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의 간증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6장 14절부터 56절까지 네 가지 문제를 다루는 마가복음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선주자의 순교, 5천명을 먹이심,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 각처에서 노예 구주께서 병을 고치심 등입니다. 복음의 선주자의 순교.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생명을 분배한다면 우리가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 주 예수 또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배척당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후 열두를 내어보내셨습니다. 12명이 보내심을 받은 후 복음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순교는 권세 있는 세상 사람의 어둠과 불의에 의해 표현된 신실한 노예 구주의 선주자에 대한 사탄의 증오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침례자 요한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은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정치의 어둠에 의해 권세 있는 자들의 어둠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에게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을 범했으며 그녀는 친례자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어느 정도는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은 분명히 불의였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헤롯과 그 손님들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춤에 빠져 속임을 당한 헤롯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녀가 어미 헤로디아의 지시를 따라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오와 어두움과 정욕과 방종의 결과로 의롭고 거룩한 복음의 선주자는 죽음에 넘기워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복음을 배척한 것에 관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인간 사회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사회는 거역과 귀신들과 더러운 산업들과 질병과 사망들로 가득합니다. 6장 1절부터 29절까지에서 우리는 다른 부류의 그림, 즉 배척과 불의와 복음과 복음을 취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경받거나 높이 평가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다면 우리는 멸시를 당하고 배척과 불의와 증오와 아마 심지어는 순교의 고통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배척과 증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5천명을 먹이심. 복음의 선주자가 순교당한 뒤 노예 구주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휴식을 위해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한편 이 장에서 우리는 배척과 증오와 불의를 봅니다. 다른 한편 무리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표현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노예 구주의 미덕을 전시했으며 이는 그분의 신격의 능력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무리를 떠나 보내시라고 제안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노예 구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 모두는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 떡 다섯 개가 보리떡이었다고 말합니다. 비유에서 보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하는 식물의 생명이며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하는 동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구속하는 생명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산출하는 생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 방면이 작은 항목 떡과 물고기에 의해 상징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또한 우리가 가진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때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경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분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다. 주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은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축복을 쏟아부어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 위에 그분의 무한한 축복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축복하신 결과를 봅니다. 이는 다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자이신 노예 구주의 신격의 능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끝없이 넘치는 공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가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와 6장 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그림으로 인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들의 수가 여전히 적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조차도 멸시받고 배척받았습니다. 그분이 배척받았을진데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주님의 선주자, 곧 역사에 있어서 경계표인 침례자 요한도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요한에게 일어났을진데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래가 배척당하고 증오당하며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이라는 사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길을 취하는 것으로 낙심하는 대신에 이로써 우리가 소유한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축복하심을 위해 이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 위에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 만족할 것이며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배척과 증오와 불의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왕국 생활이 있습니다. 이 왕국 생활 안에서 사람들은 치료되고 양육되고 공급받으며 만족하고 풍성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교회 생활의 묘사 4장 35절부터 5장 43절과 6장 1절부터 44절에 있는 그림은 교회 생활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폭풍과 귀신들과 돼지들과 질병과 사망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구주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역을 굴복시키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더러운 산업을 깨끗이 정리하며 질병을 치료하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치료받고 살아나고 소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의하면 우리는 멸시받고 배척과 증오와 불의와 순교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리들은 만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급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며 왕국 생활입니다. 오늘날 왕국 생활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왕국의 시를 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역사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국이 우리 안으로 뿌려진 씨이신 그분 자신의 발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관점에서 왕국은 거역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 직후에 오는 4장의 폭풍을 굴복시키는 것에 관한 그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곧이어 우리는 5장에서 노예의 구주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더러운 산업을 깨끗이 정리하시는 것과 죽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통한 왕국의 전시를 봅니다. 한 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오심으로 다섯 가지 범주의 소극적인 것들, 거역, 귀신들, 더러운 산업, 질병, 사망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림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국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6장 1절부터 4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에 대한 세상의 태도를 봅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을 귀히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형 집행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는 세상 정치의 어두움과 불의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참된 그림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이로써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배척받는 분으로 그분은 열두를 내어보내셨습니다. 그 후 복음의 선주자가 순교를 당한 뒤 주님은 5천명을 얻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대적이 한 사람을 죽인 후 주님은 5천명을 산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에 걸친 주님의 움직임 안에서의 역사이며 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심.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복음 사역을 위한 그분의 뜻과 기쁨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노예 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로서 자신의 뜻을 따라 스스로 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장 38절에서 노예 구주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풍랑이 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바다 물결로 인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창조자이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노예 구주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노정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문제를 돌보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쉼이 놀라니 이 기적은 주님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그분을 따르는 노정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바람은 그칩니다.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배척받고 계셨을 때에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광야와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그들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치료하심. 6장 53절에서부터 56절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각처에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에 관한 간략한 기록을 봅니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레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자마자 사람들은 앓는 자들을 그분께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며 옷가는 하늘에 속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통치를 받는 행위로부터 나온 것은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미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